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세상 끝 작은 독서 모임 프리다 슈베크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그녀는 베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갑자기 감정의 세계에서 확 벗어나게 되었다. 자신에게 목걸이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들린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 보낸 이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누가 보낸 건지 알 수가 있을까? 아직은 너무 이르긴 했지만 그녀는 베리의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마른 사료를 채웠다. 개는 즐겁게 꼬리를 흔들며 퍼트리샤가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달려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베리를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동생의 흔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을 알게 되자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베리에게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마도 스웨덴에 가야 할 것 같아. 일단 거기에 가서 메들린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해야겠어.
베리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들고 충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 퍼트리샤는 걔가 자신을 똑바로 이해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이내 걔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간맛이 나는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2. 6월 8일 토요일 라디오의 다이얼은 헐거웠다. 그래도 애비가 7시 54분에 라디오를 켜면 내륙과 바다의 일기예보가 시작할 때쯤 정확히 달칵 소리를 내주긴 했지만 말이다. 이걸 산 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건만 벌써 문제가 생기다니. 애비는 조만간 시내로 버스를 타고 나가 새 라디오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라디오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기상학자의 소개가 들려왔다. 애비는 한숨을 쉬었다. 가끔 그녀는 일기예보를 한다고 나오는 인간들이 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혀 방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스웨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일부러 듣기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뽑나? 아마도 청취자들이 일기예보를 듣다가 잠들기를 바라는 모양이지? 아니면 일종의 실험이거나? 기상학자는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예보를 읽었다.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나서 아침 식사로 먹을 달걀을 얼마나 삶았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면서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은 전 달걀 노른자가 덜 익어 줄줄 흐르는 정도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달걀을 완전히 삶으면 얇게 썰어서 빵 위에 올려 먹기 더 편하긴 하죠. 발트의 남부는 대체로 날씨가 좋고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오전에는 상쾌한 북서풍이 적당히 불어오겠지만 풍속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해수면 수위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애비는 메모지에 펜을 대고 최대한 빠르게 글을 썼다. 다음 해양일기예보는 12시 55분에나 방송될 예정이라 지금 듣는 내용을 빠짐없이 써야 하니까. 이윽고 일을 마친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날씨가 좋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날씨가 좋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바다에 나갈 거고 그래서 위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버터와 간으로 만든 소시지에 오이를 곁들인 비스킷을 두 개 만들어 먹으려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울음이 공기를 뚫고 들려오는 동시에 문을 긁는 소리가 났다. 애비는 한숨을 쉬며 일어서서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사바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계단에 서 있었다. 밤새 외출했는데도 불편한 티는 전혀 없어 보였다. 여왕님이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 듯 그저 태연하게 꼬리를 좌우로 흔들 뿐이었다. 애비는 문을 조금 열고서는 고양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별 감흥 없이 눈을 마주했다.
아, 알았어. 안으로 들어와.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다. 사바는 주방 식탁에 빈 의자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애비는 이미 올려놓은 두 번째 접시에 간 소시지를 얹어주었다. 둘은 말없이 식사했다. 애비는 지금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자리에 앉아 바삭바삭한 비스킷과 기름진 간 소시지를 입속으로 음미하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몇 분의 시간. 그런데 갑자기 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옆집 문이 쾅 닫힌 것이다. 애비는 깜짝 놀라서 시계를 힐끗 바라보았다. 8시 30분이네. 벌써 그렇게 됐나? 애비는 급히 간 소시지 캔에 뚜껑을 덮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아침 식사가 끝나야 했지만 오늘은 이 망할 놈의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모든 게 조금씩 시간이 걸렸다. 무릎에서 뭔가 느낌이 난다 싶으면 평소처럼 몸이 쉽사리 움직이질 못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럴 땐 평소보다 오래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닥에 엎드려.
그녀는 사바에게 나지막하게 쇳소리를 내면서 열린 창문 앞으로 주방 커튼을 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유스프는 벌써 바깥에 서서 윙크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매일 그는 갈색 셔츠에 녹색 조끼, 카키색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그 바지가 무릎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짧아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유스프의 키를 더욱 작아 보이게 했다. 애비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시야를 가리고 있네요.
그러자 유스프는 중얼거리며 재빨리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소식을 전해드리려는 마음이라.
그는 선체로 굳어버렸고 애비는 눈길을 돌렸다.
그래요.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그게 사바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집 발코니에 있었다고요. 또 이러네요.
애비는 이 말을 짚었다. 그녀와 유스프는 1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지만 몇 년간 은근히 눈치를 주었는데도 이 남자는 애비가 그와 어울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이 동네엔 기본적인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참 놀라울 따름이었다.
아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밤새 잠 안 자고 고양이를 지켜보면 되겠어요?
유스프는 당황한 기색으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가 키우는 자그맣고 잔망스러운 닥스훈트 멜케르가 발을 쭉 뻗고 있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에비는 한숨을 쉬었다.
걔한테 먹이 주지 말아요. 그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테니까.
하지만 제가 먹이 준 건 딱 한 번뿐이었다고요. 병원에 계셨을 때요.
유스프가 반박했다. 이제 사바는 간 소시지를 다 먹고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듯 만족스럽게 가르랑거렸다. 에비는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난 지금 계속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확실한 목소리로 말하자 유스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죠. 한 바퀴 도셔야겠죠?
그래요.
유스프는 멜케르의 끈을 잡아당기고는 어떻게든 에비의 기분을 맞춰보려고 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요.
그게 뭐 대수라고.
아, 그렇죠. 대수는 아니죠.
에비는 가슴께에 팔짱을 끼고서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고 마침내 유스프는 예의를 갖추고 물러서게 되었다.
그럼 나중에 뵈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일단 내가 먼저 그쪽을 보기 전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에비가 대답했지만 닥스훈트에 멀찍이 끌려간 유스프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오늘도 또 그저 그런 하루가 시작되겠군.
에비는 중얼거리다가 사바와 눈을 마주치고는 물었다.
후식으로 생크림 좀 먹겠니?